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삭에 관한 설교를 같이 들었고요. 오늘부터 몇주 동안 야곱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될 텐데,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이제 포인트 하나하나를 집어갈 때, 아, 그 다음은 뭐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은 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미루어서 미리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저는 키워드를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필요한 단어 하나를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시련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져 가면서 야곱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단어가 있다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매맞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정결하게 시킨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결 혹은 정화시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생각한다면 야폭강가에서 형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화해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서 화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리고 오늘도 잠깐 읽었지만 내가 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는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아,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 아버지 집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련이라든가 징계 혹은 정결 혹은 화해,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택했습니다. 근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이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잘 어울려요. 정말로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 나하고 똑같아. 나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나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게 틀린 것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아, 야곱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하고 교훈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큰 그림을 보고 싶어요. 조금 더큰 그림을 보고 싶은데 야곱이 겪고 있었던 시련의 모습을 보면 야곱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었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야곱과 관련되어져 있었던 사람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그림 하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뚱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아직 아기를 낳기도 전이에요. 네가 너의 자손이 생길 텐데 너의 자손들이 저먼 나라,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게 될 거야. 라고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우리가 맞출 수 있죠. 어느 나라죠? 애굽 땅이에요. 그 애굽 땅에 몇 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죠? 그 400년을 종살이를 하고 나서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을 우리는 요셉의 가족이라고 안 부릅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들어가기는 했지만 요셉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가족이 들어갔다 그래요?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들이 힘들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야곱에게만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에게 적용이 된 거죠. 야곱만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같이 시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큰 그림을 놓고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고 400년 동안 시련을 받고 난 다음에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왔고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야곱 한 사람을 나에게만 적용시켜서 개인의 신앙으로 적용을 하지 마시고 조금 크게 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픈 것은 가족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가족이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예수의 공동체잖아요. 예수의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암으로 힘들어하고 사업이 망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일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시련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련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제목을 보시면 시련의 배경 1번이라고 했으면 2번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배경의 두 번째로는 이제 하란 땅에서 미스바에서 있었던 것이고 세 번째 시간에 가면 그 야곱의 시련과 관련되어져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관련되어져 있는 인물들을 전체를 우리가 일일이는 다 못 살펴보아도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 가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당하는 그 시련, 그 시련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하면 얍복강을 향하여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얍복강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시련의 장소가 얍복강이에요. 야곱은 집에서 아버지가 빨리 하란 땅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베델로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미스바를 거쳐서 얍복강으로 가는데요. 이게 20년 걸렸어요. 20년을 걸려가는데 이 얍복강이 어떤 곳인지 지도로 먼저 우리가 보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얍복강이 어디인가 하면 앞에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조금 파란색으로 조금 크게 나와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고요. 밑에 조금 길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해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밑에 있는 사해 호수까지 연결되어 있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큰 줄기예요. 그것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 보시면 제가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얍복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느 산지에서부터 요단강을 향해서 흘러내려오는 조그마한 강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얍복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은 작은 강이에요. 큰 강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강이고 그리고 이 강은 작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강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그만한 곳이에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집에서 떠났을 때부터 이 얍복강에 이르기까지 무려 20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얍복강은 야곱에게 있어서 비록 작은 강이고 작은 나루터이기는 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됐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곳이다,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 가장 중요한 의미의 사건이 있었던 곳, 그것을 저는 얍복강이라고 놓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브람과 같은 경우에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였던 것은 자기의 독생자였던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중요한 절대절명의 위기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두 번째로 내려갔을 때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내려갔는데 그때 왜 제가 그것을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는 6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요. 이 600명 모두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장면이 있어요. 다윗의 교만을 꺾는 장소였어요. 그것이 다윗의 교만을 꺾는 장소였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절명의 장소는 시간대는 어디였는가 하면 아합왕, 이 못된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인네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밤새 야밤 도주했던 바로 그 시간. 그때가 엘리야의 교만함을 꺾는 자리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교만함을 꺾었던 자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들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얍복강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깨부트리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그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얍복강까지 가는데 여러분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얍복강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여러분이 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사진처럼 확 찍으세요. 그 장소 이야기를 할게요. 얍복강으로 가는 길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란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삼촌하고 서로 흥정하고 서로 사기치고 물고 물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미스바에서는 자기의 장인이고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쫓아와서 막 따지고 했던 바로 그런 자리가 미스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서야 얍복강에 왔는데 20년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베델, 하란, 미스바, 얍복강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거만함과 우리의 교만을 부서뜨리시는 그 장소가 얍복강인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미 얍복강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미스바쯤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란쯤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발을 내디딘 베델에 와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음 주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얍복강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델에서의 시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될 거예요.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얍복강으로 가는 길에 베델을 도착을 했는데요. 이 베델에 이 야곱이 자기가 기분 좋아서 왔던 것 아니죠. 근데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본래 베델로 보냈습니까? 하란으로 보냈습니까?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이삭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베델을 경유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조금만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전에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조금만 되새겨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속자를 이스마엘로 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 이스마엘 어때요?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을 통해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이스마엘 어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나는 너의 아내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아이, 그 아이를 통하여서 나는 상속자를 세울 거고 내가 너와 약속했던 축복을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3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도 이쁘기는 이뻐요. 그런데 거기서 궁시렁궁시렁 소리가 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 바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고 그래서 아,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이 어쨌든 내 생각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이삭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괜찮아 보여요? 큰아들인 에서가 좀 더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좀 더 남성답고 나가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털도 부실부실하고 많고 아버지 보기에 너무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아이고 우리 큰아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대를 이을 자,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 두 번째로 태어난 야곱이 자기의, 즉 이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생각에 큰아들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큰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하면 저 날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의 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대를 이을 그 상속자에게 주는 단 한 번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음식 갖고 와라. 근데 그동안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어머니, 즉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알고 엄마가 자기 남편에게 맞는 음식을 만들어줘서 그냥 털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가 앞을 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드시게 했고 그리고 축복하게 했고 근데 나중에 알았지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삭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거는 무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저주하면서 기도할 거야. 무효 소송 낼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곧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곧바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이삭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 장자가 받는 그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애손 줄 알고 축복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라고요?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무효 소송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아들이 나중에 알고 찾아와서 아버지 나 음식 갖고 왔어요. 조금 전에 왔다간 애는 누구냐? 저 아닌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러니까 하면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Too late. 한 번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상속자에게 주는 기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삭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아들, 즉 야곱을 하란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촌에게 있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일까 봐.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에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왔었던 그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아들인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늙은 종, 나이 많은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이, 여자를 데리고 오도록, 며느리를 데리고 오도록 했던 그 마음. 즉, 이삭이 자기 야곱, 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록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 사람은 실수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계획하신 대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서 여인으로, 가나안 여인으로 아내로 취하지 말고 하란 땅에서 아내를 취하라. 우리의 친족 가운데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거의 명령과 같이 창세기 28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이 있는, 즉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살짝 몇 길로 가고 살짝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 아,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마치 곰팡이가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잔머리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어긋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토요타 자동차를 살까, 닛산을 살까, 현대를 살까, 기아를 살까,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딱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딱 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란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 죄송해요.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베델에 머물렀어요. 베델에서 제일 먼저, 베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송 하나 있어요. 야곱이 잠께 여기 일어난 후, 그거. 그 찬송상이죠. 거기서 뭐 했어요? 잠잤어요. 베델에 가서 잠을 잤어요. 베델에 가서 잠을 자고 났는데 돌베개 베고 잠잤고요. 그리고 그잠 가운데에서 꿈을 꿔요, 안 꿔요? 꿈을 꿨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베델에서 꿈을 꾼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성경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아시만, 꿈을 꿨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닥다리에서 인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저 사닥다리가 닿아 있는 그 하늘의 끝을 저렇게 쳐다보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러고 야곱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동일한 약속이었고요.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에 자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 즉 그의 자손과 그리고 그의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다. 동일한 약속이에요. 약속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의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럴 때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미국에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 와서 살겠다고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아유, 목사님, 그거는 갓 나서니까 무슨 계획을 합니까? 예,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 될 때, 국민학교 1학년, 국민학교에 입학하실 때에 나는 몇 살이 되면 미국 가서 살 거야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정말로요? 그러면 생각하신 대로 다 됐어요? 그 마음 대답 못 하잖아요. 근데 땅 파면 안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그때 이제 어느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짜놓은 게 있어요. 5년, 몇 살 때면 뭐가 하고 몇 살 때는 뭐가 하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쫙 짜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된 것 중에는, 된 것 중에는 제 모교에 가서 부흥회 강사를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 살 때 오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은 계획한 대로 한 번에 의심 없이, 한 번에 주저함 없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주저함 없이 한 번에 이루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한 번에 계획하시고 한 번에 계획하신 것을 한 번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능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치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 외로워서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신실함 없이 거짓되게 지키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죽을 듯이 이러쿵저러쿵 수시로 마음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아싸!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하신단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everything will be okay. 만사가 형등될 것이다. 그랬나요? 첫 번째 반응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야곱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신에 관한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이 있었는데요. 다신론을 믿기도 했어요. 하나, 신들이 많이 있다. 다신론도 믿었지만 어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일신론을 믿기도 합니다. 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믿고 있는 유일신론과 다릅니다.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 오직 유자를 쓰면서 온 우주 만물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일신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 그 지역을 감당하고 담당하고 있는 신 하나, 그 지역의 하나, 캘리포니아의 하나, 유타의 하나, 네바다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일신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아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었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나 갈 수가 없어요, 난 거기로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다시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뱃속에,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요나가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신 베델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어요. 루스였어요. 그런데 이 루스가, 이 베델이 여러분 정말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장. 제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루스예요. 여기에 지금 야곱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단을 세우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교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 건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당이에요. 집당자를 써서 그냥 교회당이고 이곳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까? 내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성령께서 거하는 전인 줄 몰랐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성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시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사업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이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두렵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옷깃을 여미는 모습으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야곱은 꿈만 꾼 게 아니에요. 아, 이 야곱이라는 사람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지, 아, 우리라고 해서 기분 나쁘시니까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이 베델에서 꿈을 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베델에서 야곱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리도 야곱하고 똑같은지,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요거 주시면 내가 요거 할게요. 야곱은 흥정의 달인입니다. 자기 형하고 흥정했잖아요. 형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형 내가 죽 줄게, 죽 한 그릇 줄게, 나한테 장자 직분 내놔. 눈앞에 있는 먹을 것에 헷가닥 하고 넘어간 에서도 잘못이지만 흥정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근데 이 야곱이 결국에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흥정의 달인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우리 할 얘기인데, 야곱은 나름대로 흥정의 달인인 줄 알았는데 라반에게 가보니까 라반 외삼촌이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상투 자꾸 흔들고 있는 것을 그제서 깨닫고 거기서 디립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놓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잠 깨고 난 다음이에요. 베델이라고 이름 부르고 난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노란색 하시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거잖아요. 조건부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면 안 되겠니? 조건 내세운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느꼈으면서도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시오면이라고 하는 말이 21절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본이나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If God will be with me and will keep me,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봐줄게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줄게요.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야곱만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조명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교회 갔더니 나를 대접을 안 해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들고 신앙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을 때는 하나님 잘 믿었냐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셨을 때에 그러면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돌아가시겠냐고요. 그러면 그게 진짜 신앙이냐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심에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 중심이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좋아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게요. 그런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It is not our desire. It is our need.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 need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need 가운데에는 growing pain도 있어요. 성장통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위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멸망하는 것도 있어요. 망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역경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지요.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맨날 흔들거리는 거예요. 풀뿌리 같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 불면 뽑히고 햇빛 나면 말라 죽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지 마십시오.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이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그러면 십일조 헌금 드릴게요. 이러고 나온다고요. 여러분, 십일조는 하나님과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마치 흥정의 대상처럼 여기면서 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 들어주신다면 기도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 이거 읽으면 나 복 주실 거죠? 복 안 주시면 안 읽을 거예요. 이런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대상, 흥정을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드리는 우리의 의무예요. 흥정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내 앞에 놓고 그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제가 무조건 순종하라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베델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얍복강까지 가기에 아직도 너무 먼 길을 아직도 남겨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델에 있다면 조건부에 흥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 다 내려놓고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베드레스의 시련을 잘 견뎌서 얍복강까지 가서 겸손하게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